며칠 전에 혹시 여러분 좀 오해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거미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길래 왠가 이렇게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서 이 안경에 제대로 걸렸는가 보다 해서 제가 안경을 벗고 틀어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눈에 이렇게 뭔가 이상해 생겨서 거미 같은 게 눈에 이게 생기게 된 것을 모르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비문증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눈앞에 거미가 보이면 이렇게 치니까 비문증이라고 눈이 이렇게 늙어가면 망막에 뭐 이상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네요.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참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육신의 연약함은 겸손하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연약함을 알아가는 것은 겸손하게 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약해지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해진다,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우리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떻게 강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영적으로 약해지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육체 약해지면 당장 신경이 쓰이고 큰일 났다 싶지만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들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삶이 버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약해져서 약해진 이유 때문에 생긴 일일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거는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계명.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두 가지 계명이 우리의 삶 안에 지켜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첫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힘들어져요. 일단 예배 가기가 딱 싫어져요. 막 억지로 막 짜내서 막 오랜 갈등을 하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냥 아예 안 가고 그래서 오늘 온라인에만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가까이 가고 찾아가는 건데 영적으로 약해지면 제일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유튜브 보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데 성경 하루에 며칠 읽는 것도 기도한 10분 집중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막 어려워지는 거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힘이 딸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중요한 일이 이제 딸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약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가볍게 한 말인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마음이 크게 상하고 화가 나고 막 미워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그냥 집에서 혼자서 침대에서 유튜브만 보고 싶지 막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사람의 그 삶에 같이 하고 싶은 막 그걸 도와주고 싶은 딱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귀찮고 힘들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관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제 버겁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답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이게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상황에 끌려가고 질질질 상황에 밀려가고 막 사람에 치이고 막 삶이 답답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번성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죠. 하나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 문헌에도 나오고요. 그 묵시문화 같은 데도 나오고 랍비들의 기록에도 보면 해석에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천사가 뭐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일단은 아니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왕들, 고대에는 왕들은 신의 아들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당시에 왕족들이 천민들의 여자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첩으로 삼고 아내로 삼았던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의 기준을 보면 정말 악한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로 본다면 왕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막 세상을 썰어버릴 만큼 완전히 극도로 타락한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다윗도 솔로몬도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창세기 쭉 3장, 4장, 5장, 6장의 흐름으로 쭉 보면서 오늘 6장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경건한 오늘날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듯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개혁주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4장, 5장에 보면 중량이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 나오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쭉 계보가 이어지고 아벨이 죽었지만 셋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들이 각각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 좀 시끄러워도 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으세요. 또 우리 애 키워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조상이 되었다. 각 분야에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넘버원 성공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게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셋의 경건한 후손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같이 동행한 에녹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에녹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같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이제 열망인 거잖아요.
그렇게 쭉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리고 6장을 들어섰는데, 이 경건한 후손들인 셋의 후손들마저 이제는 타락을 했어. 가인의 후손들인 그 딸들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마음껏 그들과 결혼하는, 결혼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지경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오늘 타락을 이제 급속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급속도로 타락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 그래서 120년이다 저들의 날. 이 말은 120년 후에 멸망한다는 거. 실제로 홍수가 이제 120년 후에 방주 다 짓고 나서 내렸으니까 멸망할 것이 정해져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네피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들, 어떤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네피림에 대한 인용은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언급할 때 키 큰 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컬을 때 네피림이라는 말을 썼어. 아주 힘센 용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원조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네피림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지은 것을 한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었은 것을 한탄할 정도이면 완전히 세상이 끝난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전체를 보면,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타락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늘구멍 같은 아주 클로즈에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셔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클로즈 망한 경우는 클로즈를 쭉 끌어들어서 클로즈 줌을 해서 노아를 딱 보더니, 비추더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에 대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특징이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은 그대로 살렸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앞에 있는 favor를 found, 노아가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보여줬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둠이 캄캄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계속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 은혜를 found,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노아는 발견하고 그 은혜를 붙잡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역해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노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 구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이렇다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한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이 악한 그대에 오죽했으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도 다 썰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적당히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질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노아와 관련해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특징은 은혜는 어디든지 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절망적인 것 같고 진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를 보았고 발견해서 붙들었듯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내 주변, 내 가까이에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있다는 것. 그거를 볼 수 있는,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면 그 은혜는 강력해서 이 엄청난 전체가 어둠에 짙어도 그거를 밀어내고 적당히 아니라 은이요 완전하다고 할 만한 삶을 살아낼 만큼 은혜는 강력하다, 능력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우리 근처에 언제나 주님 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무 잘 나타나죠. 라오디기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완전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들이 무슨 열심을 내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회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했나요? 예수님 하신 요제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와서 사서 내게 와서 사라고 필요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와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잠자고 있는 신앙이지만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너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네 곁에 있다는 거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3장 20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 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어. 내 집까지 찾아오셨어. 문을 두드리듯이 이 정도 은혜는 내 가까이 찾아와 있고 가까이 있고 그 은혜는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하고 막막해도 나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내 가까운데 있다는 거, 그걸 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단순한 성경 30분도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는 것도 집중이 어려운 이유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봐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치열한 영적전쟁. 아니, 영적전쟁을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가까이 하겠다는 그 행위 속에 치열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마음같이 일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영적으로 약해져 버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야 처음에는 억지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 모인 곳에 예배하는 곳에 있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싸워도 보다면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선에 올라가면 에버리지 올라가 버리면 돼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엄청난 싸움인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저녁에 오신 건 너무 잘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해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되게 감상적인 은혜로 생각하는데 은혜는, 은혜라는 단어는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암울한 세대에도 은혜 하나 딱 받으니까, 은혜를 붙잡은 한 인물이 되니까 그 세상 전체를 거스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쓰나미 속에서 꼿꼿하게 한 개인이 그 전체 세상을 바꿔낼 수,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노아의 개인의 의지도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 은혜는 대단한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포장지만 본다면 포장지에 적혀진 글귀는 이와 같아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너무나 값진 선물. 이게 은혜에 대한 포장지에 적힌 글귀예요. 포장지를 뜯어서 내용물을 보면 은혜의 내용물은 이래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은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찾아서 했던 말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당신 임재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감상적인 조금 해피한 좀 기분 좋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용은 하나님 당신 자체의 임재예요. 도무지 자기가 없는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듯이 나사렛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 비말하지 않는 그 입이 무거운 나다나엘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 무시받는 동네였어요. 아이를 낳으면 절대 키우면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동네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이, 그 경건한 여인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한 가정에서, 마을에, 지방에 살았어도 예루살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건한 여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조건이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갔어, 그 은혜를 붙잡고 살면 수많은 문제가, 어려움들이 있어도 가장 경건한 여인으로, 당대에 완전하다 할 만큼 많은 사람으로 그 은혜가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추해도 괜찮아요. 출발이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거나 여러 가지 뭐 결함이 많더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일단 은혜를 붙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를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상황이 그랬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같이 바꿔버리고 마리아처럼 가장 경건한 여인으로 바꿔버려요. 은혜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기도원이 사사시대에 보면 기도원이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대한 족속과 싸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싸우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났을 때 그 천사가 첫 마디가 뭐예요? 강한 용사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기도원이 뭐 근육질 있는 남성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독립투사처럼 용맹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어요. 그때 딱 그때 모습이 그 밀 다작을, 밀이란 것은 너무 마당에 펼쳐놓고 그게 두들겨서 이렇게 다작을 해야 되는데 그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좁은 그 보도 발로 밟아가지고 접대는 그 조그만 털 안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강한 용사요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인생에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환경이 기가 막히고 어떻게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을 때 강한 용사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명과 감히 싸울 수 있는 그 인생으로 그거 바꿔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홍수에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발견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았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왜 멸망했죠? 은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생존이에요. 은혜 받으면 살고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은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은혜를 붙들면 아무리 멸망할 상황같이 보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홍수에서 밀려가듯이 죽고 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생존이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안에 영적 허약해지니까 상황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관계 영향을 너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임재가 늘 들어가요. 나와 함께.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모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때에 은혜라는 단어는 언제나 임재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 임재를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생명 거는 자들은 그 은혜가 장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1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라 한 것처럼 나의 의지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진정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년과 20년 이후에 장래의 여러분 자신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0년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선택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처럼 그 홍수의 쓰나미 속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다 쑥 같이 써밀려갔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함을 붙드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살아남아서 그 시대를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는 그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듯이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미래와 장래를 새롭게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선택은 은혜를 삼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전쟁에서 딛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기도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바쁘게 스케줄 따라 돌아가지 말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억지로 의지를 들어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내 삶에 꽉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상황을 거슬러 가고 수많은 관계에 인간관계에 치단이 휘말리고 상처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품어내면서 그냥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도 물러서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밤에 여러분 왔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임재로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듯이 싸워서 여러분 삶 안에 주신 그 보여진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삶에 가득한 임재를 채우세요. 그래서 미래를 열어나가고 새롭게 세상을 주변을 바꾸어내는 그런 노아 같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 안에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